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에서 아무리 무거운 것도 달에 가서 재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이처럼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기분이 우울하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례대로 십자가에 새로 되는 처형장에 고정시켜 놓고 실제로 지고 가신 것은 가로대만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가로대의 무게는 75파운드에서 100파운드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로대, 세로대 모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그 무게는 300파운드도 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주님은 안나스 제사장과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능욕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오셔서 또 취조당하시고 헤롯 왕에게 끌려가셔서 희롱당하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셔서 덩어리에 흰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첫 발걸음을 떼신 현장에 지금 가보면 벽에 인상적인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은 환영으로 그렸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는 무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 인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오시던 주님이 처음 쓰러지신 곳은 예루살렘 영문을 막 나오신 직후였다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 느꼈을 십자가의 무게는 또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때가 마침 유월절이었으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바로 그곳, 그때 그곳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억지로 십자가를 이 사람에게 지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의 가족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 일이 있고서 약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자, 그런 책에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기록했다면 또 기록했다고 하는 뜻은 그때 교인들이 이 두 아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집사님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지도를 펴서 보면 로마에서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그곳에 구레네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단 구레네가 나옵니다. 거꾸로 이 바다를 가로지어서 구레네에서 바다를 지어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가족들이 쉽게 바다를 가로질러서 구레네에서 로마로 왔을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를 보면 이 두 아들의 어머니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들은 그 후에 예수 믿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받은 시몬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운 십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의 무게는 누가 언제 어디서 그 십자가를 지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죄의 무게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던지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죄라고 하면 좀 막연한 것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생각해 보죠. 엊그제도 스페인에서 수십 명이 테러리스트의 테러를 받아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던데 참 요즘은 몇 사람 죽은 것 가지고는 매수금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몇십 명은 죽어야 매수금을 탈 정도로 사람이 사람 죽이는 일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대량 학살, 동종 동류의 동물 중에서 동종 동류를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동물은 인간 이외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 죽이는 죄.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확실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성폭행당하는 연약한 여성들, 착취당하고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들, 사람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마약업자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세상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짓눌렀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죄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습니다. 이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이제 얼마 후면 당하게 될 멸망을 우리 주님은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닥치게 될 끔찍한 그 재앙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기 70년 이 여자들이 만약에 앞으로 40년간 더 살게 되었다면 오늘 울고 있는 이 여자들이 당하게 될 끔찍한 재앙은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쳐다봤을 때 그들이 자행한 내용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선명하게 기록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입으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혹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보겠도다. 제게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깡그리 멸망을 시켰는데 만삭인 여인들은 모두 칼로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차라리 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초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주셨는데도 거부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런 끔찍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는 말씀은 너희 죄에 대하여 울라는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인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대우한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대우한다면 마른 나무들에게는 얼마나 더 잔혹한 심판이 임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른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 불신자 전체를 총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소중하게 드리겠지만 생명이 없는 죽정이는 모두 불아궁이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푸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조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안에도 들어가 주어서 영원토록 여러분도 영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흘린 눈물 속에는 뭐 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죄의식 또는 회개, 후회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상적인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센티멘탈, 감상적인 눈물이었지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으로 가득한 그 절망적인 자기 자신의 비참한 내면을 생각하면서 운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군요. 어느 귀족 부인이 오페라를 구경 갔습니다. 마부는 밖에 대기시켜놓고 극장에 들어가서 오페라를 감상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오페라였습니다. 보면서 내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깨를 덜먹이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페라를 마치고 밖에 나와보니 주인 마님을 기다리고 있던 불쌍한 마부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귀부인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리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멍청이 같은 노인이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흘린 눈물은 꼭 이 귀부인이 흘린 눈물과 같은 눈물입니다. 이 감상적으로 흘린 눈물이었어요. 이 감상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찰나지기고 또 깊이가 얕죠. 오늘 이곳에서는 그렇게 울 수 있어도 밖에 나가면 달라져 버리는 이것이 감상적인 눈물이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특별히 자기의 죄성으로 인하여 끓어오르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감상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이 여자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죄인들이었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곧 닥치게 될 이 끔찍한 심판을 그들은 알지는 못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또 가슴 아프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에까지 왔습니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로마 말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언덕, 십자가 처형 장소인 이 언덕을 해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왠지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골고다 갈보리 하게 되면 요즘은 이상하게도 너무 시적인, 너무나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은데 차라리 평범했던 그들 소박한 사람들이 말했던 해골이라는 단어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해골 바가지 언덕에 위에 있었습니다. 이 해골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꼭 가보게 되는 그 유명한 성묘 교회가 그 자리인 것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확정되다시피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바로 그 자리가 골고다요 갈보리라고 대하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883년 영국의 고돈 장군이 발견한 정원 무덤, 이 정원 무덤도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아직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 장군이 그종 그곳을 발견한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영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어느 호텔에 묵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호텔의 커튼을 열고 보니 깜짝 놀랄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기에 해골처럼 생긴 언덕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도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의 안장되신 곳,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어디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달려가 봤습니다. 마침 가보니 그 밑에 빈 무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덤 있는 언덕은 누가 봐도 해골 모양이었어요. 그때 찍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현장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도 봤지만 완전히 해골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장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장소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를 참 좋아합니다. 그곳이 진짜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도 이 성묘교회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할 룸을 주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라고 집사가 선 곳이라고 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맞춤을 하는지요. 에티오피아에 온 사람도 입맞춤하고 에콰도르에 온 사람도 입맞춤하고 자기에게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곳에 입맞춤하기 위해서 줄 서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치여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장소를 놓고서 우리 기독교 몇몇 종파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딱 서 있는 모습도 보기에 썩 좋지가 아니합니다. 제 생각에는 꼭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가도 주님도 피곤하셔서 나와버리실 것 같은 그런 장소예요. 무엇보다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조용한 정원 무덤이 훨씬 저에게는 참 좋아요. 이곳에서는 무엇보다도 묵상할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묵상할 마음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뿐만 아니고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까지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강도 사이에 죽으시게 된 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언했어요. 예언된 그대로 우리 주님은 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과 수난이 많았느냐,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메시아라는 그 칸에다가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한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민족이 아닙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메시아는 바로 이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인격체 메시아로 오셔서 예언된 그대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장면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간략하게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비명을 지르셨다든가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다든가 얼마나 머리를 세차게 좌우로 흔드셨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부 생략해버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이 세 말씀으로만 간략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틀림없이 이 부분을,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누가가 하도 두렵고 떨려서 최대한 절제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당하신 이 고초에 대하여 감히 함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절제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짧은 말씀에 조금도 구애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짧으면 짧을수록 그 짧은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더 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묵상 가운데 이 짧은 말씀 조금도 봐도 조금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길고도 깊고 큰 말씀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제 나이가 한 살 8개월쯤 됐을 때 장에 소팔러 간 동네 아저씨들 마중하기 위해서 옆집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밤에 마중 나갔다가 그 깜깜한 밤에 빨갱이들이 휘갈기는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어떻게 잔인하게 그 빨갱이들이 총을 쏘았고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것을 자세히, 누가 자세히 저에게 글을 써주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총 맞아 돌아가셨다는 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세 마디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어설픈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겠다는 자체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마디 말씀만으로도 30마디, 300마디, 3000마디의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골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게 되었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교회는 세 개의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 개의 십자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결과가 되어있지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세 개를 다 세워놓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능욕과 수치를 당하셨던가를 옆에 있는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와 대조해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슴에 생생하게 모셨던 것이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전부 벌거벗긴 채 십자가를 처형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앞을 가려줄 가지조차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전부 앞도 가림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부끄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옐론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저는 가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 하나만 세워두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린 더러운 십자가도 같이 세워놓고 그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십자가도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더 거룩한 십자가로 우리 가슴에 와닿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들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오늘 다시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둘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양쪽에 있는 그 더러운 십자가와 대조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가 다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 하나는 오른쪽 십자가에 달렸고 다른 한 강도는 왼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에게 와서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인사청탁을 했죠.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도 그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겁도 없이 마실 수가 있나이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좌우편 그 자리는 두 강도가 못 박혀 죽는 자리였습니다. 아 누가 크냐 하면서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그렇게 싸움을 했던 제자들이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양심 있는 제자, 자기 자신의 양심에 정직한 제자, 참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저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저기에 죽어야 할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도 우리가 참 세 개의 십자가를 두면 좋겠다 싶어요. 그 십자가 세 개를 바라보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 자리 싸움하고 명예 다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참 그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 개의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는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십자가도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을, 양심을 좀 더 세월이 갈수록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질문을 해보죠. 주님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였습니까? 이제 75파운드다 300파운드다 하는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 무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무게에다가 다른 무게들을 더해야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세상 죄의 무게를 더해야 하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 세상의 더러운 죄들 말이죠. 그 주인공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렇게 울어도 그 불쌍한 늙은 마부의 죽음에는 오히려 역정을 냈던 그 귀부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 귀부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모든 세상의 무게, 죄의 무게가 거기에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무감각해진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또는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감각해진 감성이라고 할까? 이것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끔찍하고도 무거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점점 그 감격이 잊혀져 가는 것, 이 무뎌진 감각, 이 죄를 더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들은 그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소문난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아, 기도만 하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 교인들 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불러다가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진짜로 다 용서해 주셨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에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내가 기억이 안 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잊어버리셔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죄사함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보다 천배 만배 더 큰 죄가 죄사함 받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감격이 무뎌지고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울어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 이 직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항상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더해야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의 무게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큰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이미 저 주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들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작은 십자가들입니다. 어차피 큰 십자가 우리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지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진작에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것을 진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정 찾기 힘드시면 반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는지 반대로 기억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혹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어떤 행위 또는 어떤 말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얼마나 그때 참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이 없었는지 기억해보시고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바로 그 일을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적은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 벽화를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그 벽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간 뒤에 비록 환영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이 불 좀 꺼주세요. 그 뒤에 따르는 무성도들의 이 십자가들. 한번 이걸 쭉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적은 십자가는 무엇일까?